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하는 섬찟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대상으로 비록 하늘의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다른 복음, 즉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상을 향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쪽을 더 좋아하고 쉽게 따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에 대한 경계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음을 성경 속에서도 보고 현실 속에서도 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셔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이요 평안임에도 그것에다가 사람 보기에 그럴싸하게 더하고 잘라내는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함으로 변질된 복음은 결국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허약한 것으로 만들고 마는 일들에 대한 경계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합리적인 인간편의 이론이 있고 또 합리적인 이론이 더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오늘과 같은 경계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율법의 결론이라고 하는 신명기서 4장 2절이라든가 12장 32절에 이런 경계를 주고 계시고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서 30장 6절에 경계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에서 19절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하고 초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받으시고 용납하시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생각대로 고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저주까지도 선언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가 아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서 경계를 가지고 다른 복음은 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6절 7절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히라보론 잘, 좋은 그런 뜻의 유라는 이니셜과 앙겔리온, 사자, 메신저라고 하죠. 말이 합쳐져서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돈을 쉽게 번다거나 좋은 직장을 어렵지 않게 들어간다거나 어려움 없이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장수한다거나 힘들이지 않고 명예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육신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오늘과 관련된 내용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하신 약속입니다. 죄의 무서운 저주로 인해서 마음은 절망으로, 형벌에 공포로 옥죄어 오고 인생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그러한 절망에서 놓이게 하심으로 희락과 기쁨으로 안타까움을 대신하시겠다는, 마치 못 고칠 병과 같은 저주에서 나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절망에서 살 소망과 저주의 절규에서 기쁨과 평안의 엄청난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은 적어도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은혜를 듣고 누림에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실 그랬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6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그 약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는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사람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닌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했다는 증언처럼 바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은 그가 준 복음이 너무나 귀중하고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이렇게 행복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떠나온 후에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6절 하반절에 그들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예수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아닌 거기에 율법을 뒤섞은 변질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다음 7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은 역시 역사 속에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너희를 교란하여 타라소라는 히라보는 자극하고 선동하고 물을 흐리게 하다, 그런 의미처럼 진리에 행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가능성은 더 많을 수 있고, 예수도를 알므로 진리로 자유하는 사람들을 흔드는 존재들은 분명히 어둠의 세력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혼란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실 가장 사악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인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마치 다른 성분을 많이 섞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약처럼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무익한 것으로 못 쓰게 만들려는 시도였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적어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 참 무섭죠. 반복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바울의 말투는 점점 강해지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1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던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이 설령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보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두려운 경계를 주는 교훈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역시 경계해야 될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복이 되겠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저주도 두려워하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를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도의 방법조차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혼란이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가 6절 7절에서 8절 9절까지 봤던 네 번이나 거론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사용된 낱말이 각각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6절에 쓰여졌던 다른이라는 말은 헤테로스라는 히라보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섞어놓은 복음과 섞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에서 율법을 섞은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알로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8절 9절은 다른 복음은 파라, 곁에, 옆에,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가지죠. 이 세 가지 것을 거론하신 것 자체가 어떤 다른 것, 심지어 비슷한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까지도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8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적어도 가능성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증언입니다.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을 입고 나타난 천사가 성경 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 없다면 하물며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계인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존의 것보다 무엇인가 새 것에 더 호기심을 갖고 쉽게 빠져드는 일이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이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갈라디아서하고 병행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적어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의 완벽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양념을 첨가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 간에 그럴싸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어록을 덧붙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 아 참 설교 잘한다, 그럴싸하다 이런 것들을 듣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는 시편 19편 10절 고백은 위선이고 거짓이 되는 것이고,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책보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어느 땐가는 와 이런 게 있었네, 탄복을 할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번역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대인 1세기에는 물론이고 역사 속에 다른 복음은 수없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을 가리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다른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참된 백성일 것이거든요. 이 과학과 문명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문화와 과학 때문에 성경은 바뀔 수 없는 온전한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외면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것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불행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요. 이러한 표현은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음 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 표현의 대상은 정상적인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며 참된 복음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위하여 영광과 위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3장 13절에 사람의 저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어려움과 고생은 우리로 끝내자, 너희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안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자세로 과거의 어른들은 그랬죠. 고생과 굶주림을 낙으로 삼고 살았던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심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여러 번 말해왔던 것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9절 상반절 있잖아요. 듣기에 행복한 내용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도 어려운 것이지만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역시 9절 하반절 했는데 앞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 중간에 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는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듣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들의 양면의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도 다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랬고 마가복음 9장 42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하신 말씀과 다름이 없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이미 증거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변질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교회들의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는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인사말에조차도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을 했고 저는 이것을 사도직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말이죠. 복음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만 또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주어져 있음에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죄의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생명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귀중한 자세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이런 혼란을 가질 수 있는가 의문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편에 서서 역할을 하고 또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하느냐 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전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면 즉 저주를 자초하지 않는 증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은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게 하려 한다면 물론 그 구분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육신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진리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섞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10절 중간에 그랬는데 바울사도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귀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에베소서 6장 6절이라든가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은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바랄 때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 하반절에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든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건 둘 다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곳에 나타낸 능력만큼이나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인간적으로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록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컸을 것이고 언제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보다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한 바 있지만 복음을 위해 선택된 일꾼들 역시 세우심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 일의 가볍고 중요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선택된 일꾼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완벽한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첨가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에 MSG를 섞은 것처럼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는 잘못된 사자도 성경도 다른 더 재미있고 그럴싸한 것을 기대하는 듣는 사람들에게도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것은 적어도 경계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복음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일꾼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에 적합하지 않은 거짓 일꾼이라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함으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주어진 복음에 충실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